이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2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가셨을 때 보통 예수님 머무셨던 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무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뭐 하실 일을 하시고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벳바게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런 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그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겠죠. 산과 산산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반대편 산 기슭에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베다니를 출발해서 벳바게를 통과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형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숙소인 베다니에 출발하셔서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자,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벳바게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매여 있는 묶여 있는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고 또 나귀 새끼도 함께 묶여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새끼 한 마리를 풀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끌고 오느라. 만약에 이 주인이 너를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거다.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 제자들이 그 말을 쓰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남의 집에 나귀를 가져오겠다는데 이게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져오는 그게 뭐 도둑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주인이 남의 거 왜 가져가느냐 그러거들랑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다를까 참 이 대책 없는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그런다고 그냥 갑니다. 대책 없이 가서 보니까 벳바게에 가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어미 나귀가 있고 어미 옆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인 듯한 사람이 아니 당신들 왜 남의 나귀 새끼 가져가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주인이 그럼 가져가라고 주인이 허락을 해주더란 말이죠. 네, 참 그 주인도 이상하죠, 그죠? 주인도. 남의 나귀를 끌고 가겠다고 간 제자들도 이상하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또 주는 주인도 이상하고,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복하는 모습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해서 대책이 없지만은 가져가, 순종하고 가서 가고, 그 주인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권세에 압도당해서 순수히 내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대책이 없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주님 저를 쓰십시오. 쓰시겠다 그러면 대책이 없더라도 뭐 헌금도 하고 집도 드리고 뭐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대책이 없더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책 없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내가 네 능력을 좀 쓰려고 한다. 내가 네 시간을 좀 쓰려고 한다. 내가 네 돈을 좀 쓰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나귀를 가져왔는데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자, 그 위에 편하게 앉도록 제자들이 옷을, 겉옷을 딱 걸쳐주시고, 걸쳐주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멋있어 보였을까요? 이건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대단히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다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결코 화려하거나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뭘 타고 가야 됩니까? 뭘 타고 가야 되겠어요? 최소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정도는 타야 나귀. 그 나귀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거든요. 교통수단. 우리 지금 말하면 집에 있는 작은 자가용, 자가용쯤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가용.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말. 장군쯤 되면 말을 타야죠. 그죠? 장군. 왕쯤 되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왕은. 왕은 낙타를 타거나, 낙타. 그 당시 낙타가 굉장히 비싸했거든요. 낙타를 타거나, 고급 승용차가 낙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네 마리 이상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노예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뭐죠 뭐라 그러죠 어깨 메고 가는 거 가마를 타거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말을 타거나 말을 타면 장군이니까 아니면 낙타를 타거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품위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가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장군들이 타는 말도 아니고 서민들이 타는 나귀도 아니고 보통은 나귀 새끼는 타지 않죠, 그죠? 새끼 타게 되면 마치 이건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전거만도 못 타지요, 그죠? 왕이 입성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입성한다. 그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시지? 나귀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면 아니 최소한 뭐 낙타를 타시든지 마차를 타시든지 가마를 타셔야지 왜 어린애들이나 타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닐까 타고 가실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대. 너무 초라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런 모습은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지요. 그죠? 예. 스가랴 9장 4절 5절 9장 9절에 보니까 예.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가랴 예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세상을 통치할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마차도 타지 않고 낙타도 타지 않고 가마도 타지 않고 서민들이 타는 나귀도 타지 않고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까? 타고 가실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폭력의 왕이 아니라 폭력,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 국가적인 권세나 국도 병사들을 군대를 동원한 그런 장군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대신 죽으시는 겸손한 왕이시구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시구나.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주는 평화의 왕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권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력을 통해서 과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벳바게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군사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오신 분도 아니고 국가를 세워서 왕이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려고 오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그런 생명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평화의 주님이고 겸손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낙이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 낙이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어디 중요한 데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세발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발 자전거 아세요? 탈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세발 자전거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어른이 왜 세발 자전거 타고 와? 그랬겠죠. 그죠?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삶. 자기 능력이나 자기 학벌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무리가 이제 환영합니다.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사람들이 이제 길에다가 옷을 펴고 또 나무 잎을 잘라다가 종려나무 잎을 잘라다가 이따 펴고 해서 우리 시로 말하면 길을 잘 닦는다는 뜻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여,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그 다음에 호산나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하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예? 살려주세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물에 빠진 사람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강도 만난 사람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호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 강대국의 압제하에서 55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던 백성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혹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추워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인정받거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셨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그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주님께 내어드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또 재산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헌신되고 깨끗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으려고 하거나 드러내거나 과시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학벌도 지식도 재능도 권세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도 겸손한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보다는 오직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백성들,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순종하였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원하면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의 재물을 원하면 재산을 내어드리고 저희들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까지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마다 행복한 사랑방 초청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또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랑방 지기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권세와 지도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랑방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랑방 초청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랑방 그리고 사랑방 지기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방을 통해서 또 오이코스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방 지기와 사랑방 식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일이 혼자 하면 어렵지만은 온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사랑방 지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방 지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한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과시하거나 왕권을 동원해서 과시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러 오신 겸손한 주님, 평화의 주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사명에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인생까지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나귀처럼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영광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 당하는 가정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시며 직장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평강의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